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쟁과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지 못하면 모두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함께 일한다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군사력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를 겨냥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면서 IS에게 숨을 곳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러시아가 1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 8,000명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한 상설 예비병력으로 확보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28일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유엔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평화유지와 개발활동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억 달러는 아프리카연합의 군사원조를 하는 형태로 향후 5년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가 상비군을 갖추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의 편에 서겠으며 세계 패권이나 확장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자신을 포함한 최상위층의 세금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28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 건물 로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가 개편되면 자신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모든 이들을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의 개인이나 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세금이 면제되고 법인세 역시 현재 35%에서 15%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25%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최상위층에 대한 대부분의 세금 공제와 세제상 허점을 없애거나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검열당국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홍보용 페이스북 계정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USA Visit이라는 검색어로 표시되는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시 주석이 미국에서 만난 기업인들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 당국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백악관에서 진행된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 행사를 소개하는 동영상 등 시 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정작 중국 내 시 주석의 지지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사회연결망 서비스는 물론 구글과 유튜브 등 미국 기업들의 인터넷 매체 이용을 모두 차단하는 대신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쿠와 웨이보 등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에서 쿠바에서도 아바나까지의 항공 노선이 추가됩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업체인 제트블루사는 28일 성명에서 미국 쿠바 간 상업 항공 여행 개시를 앞두고 두 번째 전세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왕복 노선은 쿠바 여행 서비스 측과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직항편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치 취항합니다. 미국 쿠바 간 운항 서비스는 지난 1962년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로 중단됐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실패한 쿠데타 세력이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현지 정부군이 밝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 당국은 28일 길버트 디엔델의 준장 등 쿠데타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쿠데타 병사들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시도는 부르키나파소 정부 당국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경호부대를 공식적으로 해체한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많죠. 긍정적인 말도 있고 또 부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천국이라고 할 만큼 이 복지시설이나 정책 또 국민들의 인식이 선진국가답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요. 또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또 능력만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음지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미담도 전해집니다. 미국 한 도시에서 한 속성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4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소식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으로 공유한 내용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한 음식점에 이 바퀴 의자를 밀고 장애를 가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할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창 바쁜 식당 종업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이 종업원은 할아버지의 부탁이 식사하는 걸 좀 도와달라는 거라는 걸 알고요. 바쁜 와중에 손에 위생장갑을 끼고 노인 옆에 서서 식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또 먹여주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장면을 한 미국 남성이 쭉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연을 적어서 남기는 바람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을 찍어 올린 남성의 잔잔한 글도 감동적인데요. 솔직히 종업원이 너무 바빠 보였기 때문에 노인을 도와주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빵을 먹여주기까지 하는 청년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마지막 한마디가 여운을 던져주는데요.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로 페이스북에 쓴 사연을 마쳤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에게 표창을 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훈훈한 미담에 기분 좋은 아침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려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9월 29일 화요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 낮 최고 기온 1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13도에서 24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분포.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4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195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흑인 남성 가수입니다. 샘 쿡이 부릅니다. Wonderful World 들어보시죠.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Don't know much trigonometry. Don't know much about algebra. Don't know what a slide rule is for, but I do know one and one is two. And if this one could be with you,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Now I don't claim to be an A student, but I'm trying to be. For maybe by being an A student, baby, I can win your love for me.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L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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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History.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잠시 후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잠정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로열 더치 쉘이 알래스카 해안 북극해에서 시추 작업을 곧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표면에서 흐르는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새 예산안이 9월 30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데요. 마감 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미 상원이 이 잠정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요.
네, 연방 상원이 월요일 오후 잠정 예산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잠정 예산안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요. 현재 상원이 고려하는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네, 여기서 절차 투표가 뭔지 짚고 넘어가죠.
네,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네.
한국말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계속 연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질 끌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네.
의원 수가 100석인 상원에서는 법안을 심의 표결하기 앞서서 이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를 해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월요일 상원이 이 절차 투표에 실패하고 9월 30일까지 잠정 예산안이 성립하지 못하면 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절차 투표는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잠정 예산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 가족개혁협회와 관련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가족개혁협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서 이 공화당 지도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어떻게든 정부 폐쇄는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얼마 전 이 가족계획협회가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과학자들과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계획협회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다며 이런 단체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맥코넬 원내대표가요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는 예산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최종 표결에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60명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네.
따라서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포함된 잠정 예산안을 월요일 오후에 절차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인 거죠.
네, 표결 전망 어떤가요?
네, 상원 민주당은 이번 표결 절차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이상의 찬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일단 절차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잠정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또 하원도 똑같이 통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하원에서도 이 잠정 예산안이 통과할 것이란 추측이 우세한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사퇴 발표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늘 10월 30일부로 하원의원직과 하원위원장직에서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지요.
네.
이 베이너 의장은 장기적인 지도부의 혼선이 의회를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베이너 의장은 가족계획협회 예산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부 보수 공화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의 이런 충격적인 사퇴 소식이 이들 의원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잠정 예산안이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너 의장 역시 잠정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거란 자신감을 보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일요일 CBS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원이 상원의 잠정 예산안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가족계획협회 동영상에 대해 조사할 특별위원회도 조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로열 더치 쉘이요. 알래스카 해안 북극해에서 시추 작업을 중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이 로열 더치 쉘은 알래스카 해안 북극해 석유 시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수년간에 걸친 작업을 펼쳐왔는데요.
네.
이 석유 개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추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열 더치 쉘은 알래스카 북극해안 유전 개발을 미래의 수익 사업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로열 더치 쉘이 알래스카 북극해 석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요?
예, 쉘은 지난 2008년 알래스카 북서부 해안의 이 추크치해에서 이 시추 작업을 위해 21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이 북극해 석유 개발을 위해서 총 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추크치해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약 128km 떨어진 유전 지역으로 쉘은 이 지역에 2km 깊이까지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유전 굴착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징후를 발견하면서 이 탐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탐사 활동을 지속할 만큼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로열 더치 쉘에 알래스카 북서해안의 북극해 석유 시추를 최종 승인한 게 지난 8월인데요.
네.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마비노덤 도열 로열 더치쉘 미국 지사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사에서 이 쉘은 여전히 북극해 지역의 유전 개발 잠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극해는 이 알래스카와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온 이 탐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석유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탐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네.
쉘은 가까운 미래에 알래스카 해안에서의 시추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 탐사 결과와 더불어 알래스카 해안과 관련한 미 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규정 역시 작업 중단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환경단체들 로열 더치쉘의 유전 개발에 반대하면서 또 작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발표를 환영하고 있겠네요.
예, 세계 야생동물기금 측은 쉘의 발표가 믿기 힘든 엄청난 뉴스라며 환영했습니다.
네.
알래스카에서 시추 작업을 계속했다면 환경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환경보호단체들은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북극해에서 이 석유 개발 작업을 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원유가 새어나오면 북극곰과 바다 코끼리, 바다 표범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이 환경 운동가들이 지난 여름에는요, 이 쇠빙선이 초크지해에 또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기도 했죠.
예, 지난 7월 말에 오리건 주에서 이 수리를 마친 쇠빙선이 출항할 당시에 환경 운동가들은 오리건 주의 한 다리에 매달려서 출항을 네.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었고요.
예.
또 환경 운동가들은 이 오리건 주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카약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쉐빙선의 운항을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알래스카 북극해에서 유전 개발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래스카 정부 관리들과 기업인들은 알래스카 에너지 수송관이 채울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쉘의 석유 개발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오늘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전 세계 하루에 1천만 배럴의 석유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북극해와 같은 지역을 가능만 하다면 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월요일에 28일에 화성 탐사와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화성은 물이 전혀 없는 건조한 행성으로 사막 같은 곳이라고 알려졌었지요.
네.
그런데 화성에 대한 인식을 180도 뒤집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짐 그린 나사 워싱턴 본부 행성과학국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hat we're going to announce today is that Mars is not the dry, arid planet that we thought of in the past. Today we're going to.
네, 화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행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특정한 상황에서는 화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 생명체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 생명체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성이 지구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과거 화성은 이 따뜻한 소금물 바다와 맑은 담수의 호수가 있는 지구와 매우 비슷한 행성이었을 것으로 나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다와 강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하지만 나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 표면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이 100m 길이의 어두운 줄무늬가 보이는데요.
네.
이건 최근 흘러내린 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소량이라도 현재까지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고 적어도 미생물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번 나사의 발표에 맞춰서 과학 잡지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요?
네. 미국 조지아 공대 등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과학 잡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관련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조지아 공대 대학원생으로 이번 논문에 참여한 루엔드라 오이아 씨는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물은 소금 생기가 많은 액체로 이 물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금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물줄기를 이루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계절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은요, 온도가 매우 낮은, 그러니까 추운 행성이라고 하던데요. 물이 얼지 않고 어떻게 흐르는 걸까요?
네. 바로 화성에서 흐르는 액체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물에 염분이 있으면 어는 점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화성에서도 액체 상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화성에 물이 발견되면서 화성 연구에 더욱 활기를 띨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사 측은 이번 발견은 이 지구 밖의 생명체 연구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화성이 우주 비행과 유인 탐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연방의회가 2016 회계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까지라서 9월 30일까지는 예산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을 짜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sequestration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sequestration입니다.
네, 영어로 sequestration이라고 하면은 법률 용어로 가압류를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줄여서 sequester라고 하는데요. 근데 연방 예산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쓸 때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네.
sequester라고 하면 이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이라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재정 정책이 내세우는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연방 재정 적자, 그러니까 나라가 진 빚을 줄여서 나라 살림살이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다시 설명하면 미국의 시퀘스터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미국이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게 역시 재정 적자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은 재정 적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이 쌓이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입한 장치가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네,
이게 지난 198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때가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죠.
예.
당시에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연방의회가 균형 재정과 긴급 적자 관리법을 만들고 적자 규모가 기준을 넘어가면 예산 지출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또 미국이 재정 적자를 모두 털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85년에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시퀘스터 관련법을 도입했던 미국 정부가 90년대에 들어서도 비슷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90년대 말에 빚을 다 갚고 균형 재정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00년대 들어서 변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재정 적자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1년에 미국의회가 행동에 나서는데요. 연방의회가 이해 버짓 컨트롤 액트, 즉 예산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의회가 이 예산관리법을 통해 일단 연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퀘스터 체제를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 시퀘스터는 1985년 법이 아니고 지난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시퀘스터는 바로 이 예산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그런데 시퀘스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을 알려면 일단 이 예산관리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아까 이 법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관리법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두 가지 방안을 동원하는데요. 하나가 spending caps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시퀘스터입니다.
예, spending caps라면은 예산 상한제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말하는데요.
네.
예산관리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해 짜는 예산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예산에 제한을 두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걸 노리는 방안입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시퀘스터는 이미 설명해 드렸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 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걸 말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예산 자동 삭감 제도를 뜻하는 sequestration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요. 예산 관리법에 있는 방안이 예산 상한제하고 시퀘스트라고 했죠. 자, 아까 예산 상한제는 2011년부터 또 2021년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퀘스트는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네, 먼저 이 시퀘스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시퀘스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회가 예산관리법이 정한 스펜딩 캡스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된 규모만큼 해당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매년 의회의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의회 예산관리처가 연방의회가 만든 예산안들이 이 예산관리법이 못 박아놓은 스펜딩 캡스를 지켰는지 조사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시퀘스터가 적용 집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항목 가운데 몇몇은 이 예산 상한제, 그러니까 스펜딩 캡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방 의회가 그 법이 정한 스펜딩 캡스를 그동안 잘 지켰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종류의 시퀘스터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네,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은 연방의회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일명 이 조직이 슈퍼위원회로 불리는데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예산관리법은 재정 적자를 10년 동안 최소한 1조 2천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이 슈퍼위원회가 만들어내야 되고 연방의회가 이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펜딩 캡스라면 예산 상한제로 재정 적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시퀘스터로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더 줄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만일에 이 슈퍼위원회가 재정 감축 방안을 합의해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의회가 슈퍼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 이 설정된 액수가 지정된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면 2021년까지 예산을 해마다 자동으로 깎아서 이 감축 목표액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네. 자, 만일 이런 시퀘스터가 실행되면은 어떤 항목의 예산이 깎이나요?
네, 이 현행법은 시퀘스터가 적용되는 분야로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를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퀘스터가 요구하는 감축액은 이 국방과 비국방 분야의 각각 절반씩 감당합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국방하고 비국방 분야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예산을 다 깎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
사회보장기금이나 제대군인 혜택, 연방개인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유료보장제죠. 메디케이드 등은 이 시퀘스터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메디케어 즉 노인 의료 보장제는 시퀘스터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걸 시퀘스터로 깎을 수 있는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퀘스터가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주공화 두 당 위원들 동수로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제 예산관리법이 규정해놨던 시한 안에 적자 감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공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연방의회가 이 시퀘스터 때문에 생기는 예산의 부족분을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메꿔왔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법들도 효력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법을 만들지 않으면 2016년 1월, 내년 1월부터 시퀘스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데요. 이 신년 예산안 표결 시한을 앞둔 연방의회가 이 시퀘스터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이어가겠습니다. 캐나다 출신 남성 재즈 가수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노래입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감상해 보시죠.
The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The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 s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primaries 알아봤었죠.
네, primaries는 primary election을 말하는데요. 이 넓은 의미로 미국 선거에서 각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한 예선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한 사람이 11월에 본선거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예비 선거 방식이 각 주마다 다르죠.
네,
이 대부분 주가 대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은요, 아이오와 주처럼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를 여는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각 주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선출 방식을 정하는데요. 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같은 곳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좁은 의미의 예비선거, 그러니까 직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아이오와주 같은 곳에서는 당 지도층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코커스, 당원대회를 여는 겁니다.
예, 이 당원대회는 특정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의논한 뒤에 예,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커스 당원대회는 사실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원들이 긴 토론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용어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V is for Vice President.
네, Vice President, 부통령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부통령이 누군지는 당연히 아시죠?
예, 알죠. 요즘 한창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이죠. 바로 조 바이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이 과연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부통령이요 얼마 전에 개 개인적인 큰 아픔을 겪었죠.
네, 몇 달 전에 장남을 뇌암으로 잃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조만간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매우 돈독한 사이인 걸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의 장례식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자로서 국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통령은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부통령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이 둘인 어머니가 있었다. 한 아들은 뱃사람이 돼서 바다로 나갔고 다른 아들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 그 뒤 아무도 두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네, 1960년대 말 린든 존슨 대통령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휴버트 험프리의 말입니다. 미국 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미미한지 빗대서 한 말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건재할 때는 부통령의 존재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필립 핸더슨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John Adams, I think, was the person who said after serving.
부통령 자리란 침이 가득 뱉어져 있는 통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화해 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된 수정 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졌죠.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단, 선거인단 총수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수정 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스티븐 웨인 교수입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당 내 파벌의 균형을 고려해서 부통령 후보를 고르게 됐죠.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사적인 네 번째 임기에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사망하면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웨인 교수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부통령이 좀 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미국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개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한과 존재감을 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해외 나갈 때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린든 존슨 부통령에게 비슷한 역할을 주었고요. 부통령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부통령이 참석하게 하고요. 또 백악관 안에 부통령 사무실도 내줬습니다.
Would you all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I will read the oath.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upport?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 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요.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이고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부통령은 그 밖에도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요.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 바이든 후보와 세라 페일린 후보가 부통령 후보 공개 토론에서 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With regard to the role of the vice president, I had a long talk, as I'm sure.
부통령의 역할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제게 의회와의 협상에서 선봉에 서달라고 했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올바른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존 맥케인 대통령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 가운데서 제가 어떤 분야를 이끌 건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자립 문제, 또 전반적인 정부 개혁, 그리고 장애의 아동을 둔 가정을 돕는 일 등을 맡아서 이끌어달라고 맥케인 후보가 부탁했습니다. 전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할 날을 기다린다고 대답했죠.
네, 부통령으로서 하게 될 역할에 대해 두 후보의 대답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시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입니다.
Whatever the president desires. Vice President is at the beck and call.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 인물로 삼고 있고요.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은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겼죠.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달렸습니다. 현대 부통령은 닉슨이나 케네디 대통령 정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행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Part of our responsibility as we saw it was not to forget the terrible harm that had been done to America.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체니 부통령은 보통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의 대부분을 스스로 정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스티븐 헬스 선임 연구원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게 전부니까요. 그래서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막강한 하원의원 출신이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체니를 고른 겁니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은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행정명령을 무시하려고 하는 등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노만 온스타인 씨의 얘기입니다.
Having a vice president in the loop, having the vice president.
부통령을 대통령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나 정치적 조언자로 두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일을 맡기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 꽉 막힌 사람을 부통령으로 두는 건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온 것처럼 부통령직 역시 많은 변화를 거쳐온 걸 알 수 있는데요. 미래 미국 부통령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 부통령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부통령이 계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9번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4번은 이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재임 중에 대통령이 병으로 숨져서 부통령이 계승한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죠.
네. 자,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이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업무도 보고 생활도 하는데요. 부통령 관저도 따로 있겠죠?
네,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내에 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이 1893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인데요. 1974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이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그 월터 먼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곳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lam up, clam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나도 알아. 지금 누가 그랬는지 찾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이 주변에서 놀던 애들한테 물어봤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물어봤는데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깼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am up. Clam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Today's expression is clam, C-L-A-M, clam up, U-P, up, clam up. When you clam up, you suddenly refuse to speak or reply. People usually clam up because they don't want to talk about a particular subject or they are embarrassed or nervous about something. Clam up on something은
대화하다가 비밀을 말하게 될까봐 갑자기 입을 다문다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당혹스럽고 불안해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나와서 말을 멈추게 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m, clam은 조개죠. Clam up은 조개가 입을 꼭 다물듯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연상되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느냐고 묻자 제이슨은 물어보긴 봤는데 아이들이 그 깨진 유리꽃병에 대해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했죠.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Mr. Johnson asked who had thrown the pencil, but the students clammed up
이라고 하면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 이 연필을 던졌느냐고 묻자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y gosh, what happened to this glass vase? It's broken.
I know. I've been trying to find out who did it.
Did you ask the kids who were running around here earlier?
I did. When I asked them who did it, they all clammed up about it. So I never did find out who broke the glass vase.
Let's review. When you clam up, you suddenly refuse to speak or reply. Clam up. Clam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ave only one request of your life, that you spend it all with me. All the seasons and the times of your days, all the nickels and the dimes of your days. Let the reasons and the rhymes of your days all begin and end with me. I want to see your face in every kind of light, in fields of dawn and forests of the night. And when you stand before the let me be the one to hear the silent wish you make. Those tomorrows waiting deep in your eyes, in the world of love you keep in your eyes, I'll awaken what's asleep in your eyes. It may take a kiss or two.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에콰도르의 언론 자유 단체 푼다메디우스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9월 8일 푼다메디우스 폐쇄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에콰도르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갈수록 제약받고 있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정부는 말로 또는 법적 조치로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새 규제 당국은 주로 독자적인 언론기관에 대해 제재, 벌금 등을 부과하고 강제 수정,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레아 대통령 취임 1년 전에 설립된 푼다메디우스는 정부로부터 소송으로 벌금으로 공격을 당해온 언론인과 언론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푼다메디우스는 또한 2013년 발효된 새로운 통신법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여러 권익단체들은 푼다메디우스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최근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는 성명에서 코레아 정부는 비판적인 뉴스나 견해를 사회 연결망으로 전파하는 단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는 그 같은 조치가 권위주의적 정부의 터무니없는 남용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에콰도르 정부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그 같은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푼다메디우스가 정부의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활성적인 시민사회와 비판적 견해에 대한 관용은 어떤 민주사회에서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적인 소리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수 없게 하려는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제협약,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을 준수할 것을 에콰도르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